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수요일 부유의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미러 정상회담이 내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5일 발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러 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회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두 정상은 다양한 긴급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24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제네바에서 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미 대선 개입과 정부기관에 겨냥한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위협 행위, 수감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가진 다양한 이슈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반체제 언론인 체포를 위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국제규약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번 사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과 협박을 받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라만 프라타세비치 영상은 정치적 이견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끄러운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프라타세비치를 비롯해 루카셴코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된 수백 명의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했고 벨라루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결정에 동참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이 5일째 접어든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예루살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양국의 휴전 강화를 위해 가자지구 재건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폭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결하고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블링컨 장관과 면담한 뒤 하마스가 다시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이란 핵 합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예루살렘 영사관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회동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격상을 위해 예루살렘의 미 영사관을 다시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영사관 재개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한국 장병 55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세부 사안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확실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백신은 미국 비축분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 훈련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동맹 한국과의 훈련은 한국에 대한 방위 조약을 이행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어떤 훈련이 최상일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행할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재 타이완 대표사무소 관저에서 미국과 타이완 일본 인사가 3자 회동했습니다. 타이완의 일본 주재 대사관 역할을 하는 타이완 경제문화대표처의 프랭크 셰 대표는 조셉 영 주일본 미국 대사 대리와 이날 자신의 관저에서 만찬 회동하며 영내 평화와 번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남부 앨라바마주가 공립학교의 요가 수업과 활동을 합법화했습니다. 수십 년간 요가를 금하고 있었던 법을 폐지하는 새 법이 최근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학교의 재량과 또 학생 선택에 따라서 요가 활동에 자유를 준 겁니다. 자세와 호흡을 수련하는 요가는 인도를 대표하는 문화로 알려져 있죠. 몸의 유연성을 돕고 정신력, 집중력을 높이는 정적인 운동인데요. 지난 1993년 앨라바마주에서 이 요가가 힌두교도들의 수행 문화와 관련이 됐다는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요가를 가르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식축구 선수였을 때 요가를 접했고 또 요가 강사로도 활동했다는 앨라바마의 한 하원 의원이 요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거의 30년 동안 계속된 학교의 빗장을 푸는 법안을 냈습니다. 몸을 쭉 뻗는 체조, 호흡 조절이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도 맑게 해준다는 효과가 있다면서 세 번의 도전 끝에 주의회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요가 합법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모습의 요가는 아닙니다. 명상에 수반되는 하는 소리와 고대 인도어, 산스크리트어 인사 한 말인 나마스테를 말해서는 안 되고요. 관련 철학이 담긴 내용을 전할 수가 없고 각 자세를 일컫는 고유어도 영어로 바꿔야 합니다. 또 요가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는 이 요가가 힌두교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지해야 하고요. 학부모는 서명으로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양강도 지역은 아침부터,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도 지역은 오전부터 가끔 비 내립니다. 삼지연에는 눈이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가장 낮은 곳 삼지연입니다. 0도. 강원도 장전은 12도, 원산은 13도에서 출발하고요. 낮에는 삼전이 7도까지만 오르고 장전도 24도가 최고 기온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1도에서 시작돼서 낮에 24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13도에서 20도 사이, 개성은 10도에서 21도, 원산 13도에서 23도입니다. 함흥은 10도에서 21도, 청진은 9도에서 1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최근 민간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에 영공과 공항 사용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개막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에 가 있군요.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25일부터 27일까지 중동 국가들을 순방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오전에 이스라엘 벤구리언 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중동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게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이스라엘을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 정부 강요입니다. 공항에는 가비 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 등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이 나와서 블링컨 장관을 환영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건 아무래도 최근의 사태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일부터 열 하루 동안 교전을 벌여서 이 지역의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이 충돌로 25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는데요. 대부분은 가자지구 쪽의 피해입니다. 양측은 지난 21일 새벽 2시를 기해서 휴전에 들어갈 상태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에 이 휴전을 공고히 하고 영내 안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양측의 휴전 중재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대표단을 각각 파견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요. 미국도 마크에서 외교 노력을 펼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휴전 발표 후에 블링컨 장관이 조만간 중동 지역을 직접 방문할 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중동 문제는 수십 년에 걸친 정말 난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다루기 힘든 중동 문제에서 벗어나서 중국과의 경쟁이라든지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집중하길 원했지만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이 최근 사태 때문에 다시 중동에 빠져들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중동에서 일정 짚어볼까요?
네, 25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과 회담하고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방문해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 등 팔레스타인 지도부와 회동하고요. 27일까지 영내에 머물면서 압델 파타 아시시 이집트 대통령, 압둘라이세 요르단 국왕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블링컨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하네요.
네, 블링컨 장관은 25일 회담에 앞서서 네타냐후 총리와 동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재건을 전폭 지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어떤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받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하마스가 로켓 공격을 재개한다면 매우 강력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목하고 있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대다수 서방 국가는 지난 2007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떨어져 나온 후에 지금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순방 기간에 하마스를 포함해서 어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와도 만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가자지구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감도 큰데요. 대다수 팔레스타인 주민은 아바스 수반의 파타당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합법성이 없으며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에 휘둘린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휴전 발표가 나왔을 때도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동예루살렘 아라크사 사원 근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반대, 하마스 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도 이국가 해법만이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국가 해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어떤 것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라는 입장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똑같이 기회와 안보,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가자지구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벨라루스가 EU 회원국 영공과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EU가 벨라루스를 제재하는 이유는요?
네,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 23일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가던 아일랜드 소속의 민간 여객기 라이언에어의 항로를 변경해서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킨 사건 때문입니다. EU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런 행위는 유럽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납치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벨라루스 정부가 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네, 벨라루스 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 비행기 안에 폭발물을 설치한 걸로 의심된다는 첩보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내에 탑승하고 있던 벨라루스 야권운동가 로만 프라타세비치 씨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경찰은 비행기 착륙 후에 프라타세비치 씨를 체포했습니다.
네, 이 프라타세비치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20대 후반으로 이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의 넥스타 채널 운영자입니다. 이 넥스타는 구독자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벨라루스 야권 인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시위를 조직하는 창구로 활용돼 왔습니다. 프라타세비치 씨는 10대 때부터 반정부 활동을 해왔고요. 2019년부터는 폴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프라타세비치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벨라루스 국영방송이 24일 밤에 프라타세비치 씨의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프라타세비치 씨는 이 영상 속에서 민스크의 구치소에서 법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건강하고 경찰이 적절하게 대우해주고 있으며 대규모 시위를 조직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벨라루스 당국의 강요에 따른 발언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는 지난해 대선 이후에 계속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8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또다시 압승을 거뒀다고 주장하면서 기습적으로 비공개 취임식을 거행해 6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시민사회와 야권은 부정선거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루카셴코 정권을 보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대개 루카셴코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지난해 11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것에 책임을 물어서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해서 벨라루스 관계 기관과 인물을 대거 제재했고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지난달에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제재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으로 벨라루스가 국제사회에서 더 큰 비난에 직면을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회원국 영공과 공항 사용 금지뿐만 아니라 이 벨라루스 영공을 위험지역으로 규정해서 영내 항공사들에게 벨라루스 영공을 비행하지 말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또 프라타세비치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이번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성명을 내고 루카셴코 정권의 행위가 국제 규범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EU의 제재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미국 담당 부처에도 적절한 조처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볼까요? 세계보건총회가 시작됐네요.
네, 제74차 세계보건총회가 24일 개막했습니다.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고 의결기구인데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9일 동안 국제사회의 주요 보건 의제를 다룹니다.
네, 이번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WHO 194개 회원국 대표, 국제보건 전문가 등 2,700명 넘는 사람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다뤄집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공정한 백신 공급, WHO의 역할, 향후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 예방 등 70여 개에 달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큰 안건은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겠죠?
네, 물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보건 위기죠. WHO는 지난해 3월 11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뒤여서 WHO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팬데믹과 관련한 이 조약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한국 등 20여 개국 정상이 지난 3월 말에 전 세계 주요 언론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이른바 이 팬데믹 조약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실패의 교훈을 얻어서 보다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체결해서 각국이 합의 규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총회에서 이 문제도 논의를 하는 겁니까?
애초에 이번 총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스티븐 솔로몬 WHO 수석 법률사무관은 초안을 마련하는 건 오랜 작업이 된다면서 각국 대표가 아직 조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첫날 총회 연설에서 또다시 이 팬데믹 조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이 이번 총회에 참석할지 그 여부도 주요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 무산됐습니다. 타이완은 지난 2017년부터 옵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이 총회 참석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반대로 번번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타이완의 옵저버 참석 여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올해는 타이완 참석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특히 컸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WHO 13개 회원국이 타이완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들어서 올해 총회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영국에서 모인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도 타이완의 총회 참석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반대에 밀려서 올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타이완의 반응을 보게 되죠?
네, 타이완 외무부와 보건부가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최근에 타이완에서 신종 코로나 발병 사례가 늘고 있는 건 바이러스에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계속해서 별개 취급을 받거나 국제 질병 예방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예, 허리케인과 대형 산불을 비롯한 기후 관련 재난 대처 예산을 두 배로 늘려서 지역사회에 투입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재난관리청을 찾아서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든 선들랜드 전 유럽연합 주재대사가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가 가을 새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전면 중단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후 관련 재난 대비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고요?
네,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기후 관련 재난 대비를 위해 올해 연방재난관리청 자금 10억 달러를 각 주와 미국령 그리고 원주민 부족과 교외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해서 브리핑받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이 10억 달러는 작년에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어떤 자금인가요?
네, 사회 기간 대처 능력 구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돈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된 지역 사회를 겨냥한 사업이라고 백악관이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다시 말하면 재난 대비 능력이 미흡한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올해는 두 배로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배로 늘린 관련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네, 지역사회의 재난대처 작업을 돕는 일에 쓰일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제 행정에서 간과되어왔던 지역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같은 곳들이 중심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하고 관련 자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하게 된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본격적인 허리케인 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재난 대비에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점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설명했는데요. 미국의 남부와 동부에서는 허리케인철을 맞고 있고 또 서부에서는 산불철이 다가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태세를 강조했는데요. 재난 대비에 지나침은 없다라면서 우리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청취자들에겐 허리케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남부와 동부의 허리케인이 뭐고 또 허리케인철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네, 허리케인은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대개 6월부터 여름을 거쳐서 가을까지 허리케인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주와 플로리다주 등지에서 자주 큰 피해가 나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센 허리케인철이 될 가능성이 60%에 달한다고 최근 연방해양대기청이 내다봤습니다. 6개에서 10개 정도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는 크고 작은 열대성 폭풍 30개가 미국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중에서 5개가 허리케인급으로 성장하면서 루이지애나주에 큰 비를 내렸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 날씨나 기후에 관련된 재난이 작년에 미국에서 22차례 발생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천억 달러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름마다 이 재난 대처가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허리케인 대처 역량이 행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이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비에 미흡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카트리나가 지나간 뒤에도 피해 수습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대형 산불 수습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준비 태세를 강조했는데 그러면 이 허리케인 같은 기후 현상을 예측하는 능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했는데요. 우주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정교한 기후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같은 날 24일 백악관에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구 체계를 관찰하도록 한 나사의 새로운 임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소송을 당했네요.
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을 상대로 2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원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유럽연합에 주재했던 고든 손들랜드 전 대사인데요. 폼페오 전 장관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보존해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렇게 전직 당국자들 사이의 법정 공방인데다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도 연계된 사안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과 어떻게 연계된 사안입니까?
네, 손들랜드 전 대사는 지난 2019년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 조사 때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현직 유럽연합 주재 대사 신분이었는데요. 상관이었던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관련 법률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18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손들랜드 대사의 이 청문회 증언 내용을 확인한 뒤에 이 폼페오 장관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네, 당시 손들랜드 대사가 탄핵 조사에서 어떻게 증언을 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원조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일가의 현지 우크라이나 행적 등에 대한 조사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서고 미국 정부가 보류했던 원조금을 다시 집행하기로 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증언을 한 건데요. 이 원조의 대가성 여부는 탄핵 조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직에 있던 당국자의 이런 증언이 큰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다른 증언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줄곧 대가성을 부인했었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손들랜드 당시 대사가 그 반대로 진술을 한 겁니다. CNN 방송은 손들랜드 당시 대사가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이 진술에 관해 보도를 했고요.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도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 증언을 들은 뒤에 법률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폼페오 당시 장관이 입장을 바꿨다고 이 손들랜드 전 대사가 주장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폼페오 전 장관의 약속이 파기됐다고 손들랜드 전 대사 측 변호인이 이번 소장에 적었는데요. 그 약속만 믿고 180만 달러 가까운 변호사 수수료와 관련 비용 처리를 기대해 왔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폼페오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즉각 반박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송이라고 폼페오 전 장관의 대변인이 24일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도 같은 시각으로 이 사안을 봐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당시 탄핵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썬덜랜드 당시 대사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상원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는 최종 기각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재임 중에 추문에 대한 뒷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날 24일 이 러시아 추문 관련 사안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던 당시 법무부 내부 문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입니다. 뉴욕의 학생들이 가을부터 모두 학교로 돌아간다죠?
네, 뉴욕시가 오는 9월 13일에 시작하는 가을 새학기부터 공립학교의 원격 수업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4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가족들에게 있어 결정적인 일이라면서 뉴욕시의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들이 한시름 놓은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시의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죠.
네, 뉴욕시가 미국에서 최대 규모 교육구입니다. 학생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데요. 뉴욕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원격 수업과 현장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원격 수업만 듣는 학생 수가 약 60만 명으로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 새학기에는 이 학생들이 이번 조치에 따라 전원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교사들 역시 학교에서 직접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네. 뉴욕시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가을 새학기에도 일부 원격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소하고 있고요. 또 파이자 백신 사용 연령이 12살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서 12살 이상까지 낮아짐에 따라서 이 더블라지오 생각의 생각 시장이 생각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이자 사안은 오는 9월부터 이두 살부터 11살까지 아이들까지도 이 백신 승인도 미 보건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만약 보건당국의 승인이 나면 가을부터는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생들도 백신을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백신이 예상보다 빠르게 접종되고 있고, 백신의 영향력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학교를 열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욕시의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도 함께 보죠.
네, 뉴욕시 교사 노조가 성명을 내고 더블라지오 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교사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또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팬데믹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원격 수업을 선택사항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현장 수업이 재개되는 걸 환영하는 부모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코로나 피해를 많이 본 유색인종 학부모들이 특히 이 현장 수업 재개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뉴욕시가 학교에서 현장 수업 재개를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학교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현장 수업에서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도록 했는데요. 새학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서 현장 수업의 대안으로 원격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참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 학습 수행 능력이 좀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300만 명 정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현장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등교를 중단한 걸로 파악된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저소득 계층의 흑인과 중남미계 또 미국 원주민 계통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 학습 수행 능력의 격차가 더 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됨에 따라서 다시 현장 교육을 시작하는 건데 자, 뉴욕시 말고요. 미국의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원격 수업을 폐지하는 것은 대도시 중에서 뉴욕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뉴저지 주지사도 가을에 더는 원격 교육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앞서 코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주도 비슷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수도 워싱턴 DC에 접해 있고 한인들도 많이 사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구는 역시 이 가을에 전면적으로 이 현장 수업을 재개하는데요. 건강상 문제로 현장 수업이 불가능한 소수의 학생들만 원격 수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휴전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무장 충돌에서 이스라엘을 로켓으로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휴전에 합의한 직후 이스라엘에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하마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조직입니다.
Since its creation in 1987, Hamas has been in nearly constant conflict with the Jewish state. Its charter calls for the destruction of Israel.
지난 1987년 인티파타, 즉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봉기가 발생한 직후 무슬림 형제당 소속이었던 야신과 다른 지도급 인사 6명이 하마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988년에 발표된 하마스 헌장은 팔레스타인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은 이스라엘 제거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또한 문명 간 갈등으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정착, 영토 침탈과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 등 갈등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것은 안 되며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서 떠날 때까지 싸우는 것이 모든 팔레스타인 민족은 물론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에게 내려진 명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Hamas Thursday released video it says shows rockets being fired from Gaza towards Tel Aviv and other Israeli cities.
하마스는 인티파다를 거치면서 무장단체로 변모하고 자살폭탄이나 로켓 공격 등 다양한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 1997년 하마스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무력 투쟁과 더불어 학교나 병원, 종교시설 건립 등 무슬림 형제당 방식의 사회 구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1996년에 치러진 팔레스타인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치른 총선에 참여해 승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집권한 파타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이 총선에서 하마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총선 이후 하마스는 파타와 대립했고 결국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가자지구에서 파타 세력을 축출한 뒤 지금까지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Hamas says there'll be no let up to rocket fire until Israel agrees to lift its blockade of Gaza.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종종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등 무장투쟁을 완전하게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타와 하마스의 대립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총선은 지난 2006년 이후 그리고 자치정부 수반선거는 2008년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하마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05년 3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에 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한다면 전 세계에 걸쳐 자치정부의 명분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새 임기를 지내는 동안 중요한 새로운 법안 두 개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 주들 사이의 철도 요금을 규제하는 법인 해번법입니다. 해번법은 주간통상위원회, 철도가 화물 운송비를 얼마로 정하는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이 법은 철도 운송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낸 두 번째 주요 법안은 식품의약품 개발과 판매를 규제하는 순수 식약법입니다.
식품과 의약품을 규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법은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수 식약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약품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된다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몸에 해로운 성분이 있어도 쉽게 만들어서 쉽게 유통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새 법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나 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외교 정책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중국 북부의 만주를 점령했고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만주 지역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철광석을 탐냈습니다. 필요한 지하자원을 얻기 위해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려 했고 한반도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위협이나 간섭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태평양에 파견된 러시아 함대를 쉽게 격파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육지에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전쟁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평화를 유지하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 일본과 러시아 외교관을 초청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희망과 기도는 하루빨리 두 나라가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찾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합의를 이루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요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6억 달러를 요구하고 사할린 섬까지 달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두 가지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 만주 남부 지역도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협상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 나라 모두 타협점을 찾지 않는 태도에 점점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한 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츠머스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와 일본의 태도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때 진짜 제 속마음은 회이구 모구 소리 지르면서 두 나라 대표들의 머리를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 천황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금에 대한 요구와 사할린 섬을 달라는 주장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또한 일본 천황에게 만약 이번 평화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다시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 피해 배상금 요구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사할린 섬의 반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타협안에 동의했고요. 결국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포츠머스 조약 체결을 성공시키고 러일 전쟁의 종전을 중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에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에 전쟁 피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비용은 일본에게 절실히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반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인들과 일본인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도 기꺼이 일했습니다.
저임금으로 일하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주들은 적은 돈을 줘도 불평 없이 일하는 일본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겠죠. 이러다간 일자리 다 뺏기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으니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웰컴 back to Cinema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겨울왕국, Frozen 함께 보며 표현 배워볼게요. 엘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지만 마법 능력을 통제할 줄 몰라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합니다. 그녀가 여왕이 되던 대관식 날, 비밀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그녀는 왕국을 뒤로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속으로 떠나버리는데요. 언니를 찾으려는 동생 안나의 모험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head rush,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how to stop this winter.
Yeah! Hang on!
I like fast!
Whoa. Get your feet down. This is fresh lacquer. Seriously, were you raised in a barn? Wolves!
Stop!
Whoa!
Are you okay?
I've got a thick skull.
I don't have a skull.
Oh, woo!
Head rush!
Head rush, 오늘의 표현입니다. Head rush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One is a sudden dizzy feeling.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릴 때 느끼는 그런 어지러움, 즉, 갑작스런 어지러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Someone knocked on the door all of a sudden. I stood up so quickly to answer it that I got a head rush.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어. 마중 나가려고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a sudden feeling of intense pleasure. 즉, 갑자기 느끼는 흥분, 기쁨. When I found out I won the scholarship, I got a head rush.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너무 신이 났어. 엘사는 자신의 마법이 저주라고 생각해 쓰기를 두려워하고 동생인 안나는 언니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을 하지만 언니의 결심은 너무나 단호한데요. 오늘의 표현 head rush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how to stop this winter.
Yeah! Hang on.
I like fast.
Whoa. Get your feet down. This is fresh lacquer. Seriously, were you raised in a barn? Wolves.
Stop!
Whoa.
Are you okay?
I've got a thick skull.
I don't have a skull.
Oh, woo!
Head rush!
Head rush. I have a head rush.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